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9일 미국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응해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영사관도 문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 60명을 포함해 서방 외교관 150명을 추방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20개 이상 나라들이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살해 미수 사건에 대응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다수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신경 화학무기 공격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율리아 스크리팔 씨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전격 경질된 데이비드 썰킨 미국 보훈부 전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썰킨 전 장관은 29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보낸 글에서 보훈부가 퇴역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민영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가 자신의 경질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썰킨 전 장관은 이 참모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썰킨 전 장관 후임에 자신의 주치의인 로니 잭슨 해군 제독을 임명했습니다. 썰킨 전 장관은 기고문행에서 보훈부가 퇴역 군인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적 인물들과의 잔인한 권력 싸움 탓에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29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IOC는 이날 낸 성명에서 바흐 위원장이 사흘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 IOC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이 IOC와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북한 측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방북 기간 북한 선수들의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 스포츠 발전과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한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준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IOC는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유치장에서 6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들과 야당은 이와 관련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28일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폭동과 함께 불이 나 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유치장 밖에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최루탄을 맞고 흩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28일 새벽 유치장 내 매트리스에 불을 지르고 교도관을 인질로 붙잡으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재소자들이었지만 면회왔던 여성 2명 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사르코지의 판사 매수와 사법 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재판부가 이날 이 사건의 기소를 승인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향후 대선 당선 시 고위직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판사 한 명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2007년 대선 직전 무하마르 가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사이가 29일 6년 만에 처음으로 모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말랄라는 지난 2012년 10월 여성 교육권을 주장하다 탈레반 총에 머리를 맞은 뒤 영국으로 피신했고 2014년엔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말랄라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꿈이었다며 귀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방송은 말랄라의 귀국 장면과 샤히드 카칸 아바시 파키스탄 총리와의 면담 장면 등을 중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에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수업 이름이 심리학과 좋은 인생인데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학부생 약 1,200명이 신청한 이 수업은 1701년 예일대가 개교한 이래 30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강좌라고 하는데요. 이 똑똑하다는 수재가 다 모인 예일대학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수업을 진행하는 로리 산토스 심리학 교수는 학생들이 최고의 대학에서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을 과학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의 과학을 통해 발견되는 행복에 관한 새로운 관점들에 학생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또 요즘 학생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고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산토스 교수는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 운동과 명상,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돈이나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17도로 구름 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북부 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영상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밧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 밧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6도에서 19도, 신의주는 4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6도에서 19도, 함흥은 2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얼굴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행복을 느낄 거라고 노래하는 토니 베넷의 Put on a Happy Face 들어보시죠.
하이! Gray skies are gonna clear up Put on a happy face Brush off the clouds and cheer up Put on a happy face Take off the gloomy mask of tragedy It's not your style You'll look so good that you'll be glad You decided to smile Pick out a pleasant outlook Stick out that noble chin Wipe off that full of doubt look Slap on a happy grin And spread
shine all over the place and put on a happy face. Gray skies are gonna clear up, put on a happy face. Brush off the clouds and cheer up, put on a happy face. And if you're feeling cross and bakerish, don't sit and whine. Think of banana splits and licorice, and you'll feel fine. I knew a girl so gloomy, she'd never laugh or sing. She wouldn't listen to me, now she's a mean old thing. So spread sunshine all over the place and put on a happy, happy face. Oh, come on, Bubby, smile, it's your birthd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베네수엘라에서 유치장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68명이 숨졌습니다. 최악의 경제난과 정치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현지 사정 짚어보겠고요.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소식, 이어서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산 수입콩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경고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폭동이 일어났군요.
네, 남미 베네수엘라 중북부 도시인 발렌시아에 있는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28일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최소한 6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수감자인데요. 하지만 면회 중이던 가족도 있었고 또 아이들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진 겁니까?
네, 수감자가 지른 불 때문인데요. 일부가 이 매트리스, 침상에 불을 붙인 뒤에 탈옥을 시도하면서 폭동이 시작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전 4시경 어두운 새벽 시간에 화재가 커지면서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을 인질로 잡고 여러 시간 동안 진압 경찰과 대치했는데요. 이 와중에 경찰관 한 명이 다리에 총을 맞았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주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예. 자, 이 폭동의 원인이 뭡니까?
정확한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재소자들이 열악한 시설과 처우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킨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원인과 과정, 사망자 명단 등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정부의 항의하는 수감자 가족들의 시위가 구치소 주변에서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네. 최근 몇 년 새 이 교도소나 경찰, 구치소 등을 비롯해서 교정시설 폭동이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열악한 교정시설의 환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전역의 30여 개 대형 교정시설들이 대부분 이런 초과 수용 문제를 안고 있다고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당국이 상황에 맞춰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정부가 교정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여력이 없는 건데요.
예.
예, 세계 제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는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꼽히던 이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2,400%였던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는 자그마치 13,000%에 이를 걸로 추정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대통령 퇴진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기름값 폭락으로 국고가 줄고 물가가 치솟고 식량난이 계속되면서 이 사회 혼란이 이어지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통합사회당이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에 머무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후 야권과 시민산체 사회단체가 이 마두로 대통령의 소환을 추진하고 총파업에 나서는 등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초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을 계속 덮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런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 공식 성명을 통해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고요. 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필요할 경우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마두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논의 듣고 계십니다. 폴란드가 미국에서 패트리엄 미사일을 도입한다고요?
네, 폴란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47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대공 패트리엄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다고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무기 도입 사상 최고 금액인데요.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현대적인 방어수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도입하는 건 팩트리 최신형 패트리엇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폴란드가 패트리엇을 도입하는 건가요?
네, 러시아의 이 군사력 확장에 맞서는 겁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달 폴란드 국경 인근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했는데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는 나라들은 비단 폴란드뿐이 아닙니다.
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 패트리엇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에 앞서서 독일, 그리스, 루마니아 등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4개 나라가 패트리엇을 이미 배치했거나 또는 도입을 확정했고요. 미국 정부의 허가 아래 현재 스웨덴에 대한 패트리엇 판매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또 스위스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네. 자, 나토 회원국들이 이렇게 줄줄이 패트리엇을 도입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네, 폴란드의 패트리엇 도입에 대한 러시아 정부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루마니아가 패트리엇을 드리기로 했을 때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포위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측이 내세운 러시아 위협론이 망상이자 허구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네, 이 러시아와 다른 유럽 국가들 간의 긴장이 좀 점점 더 높아지는 모양새네요.
네,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이런 군사적 긴장 관계 말고도요. 러시아와 서방 간의 외교 대치도 최근 격화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달 초 영국 이중 스파이 암살 기도 사건 이후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러시아 외교 인력 추방에 나섰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들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미국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러시아 외교 인력 60명을 추방시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영국 총리와 통화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미국과 영국 영토에서 러시아의 비밀 활동을 줄이고 향후 화학무기 공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러시아 스파이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일촉즉발의 무역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가 양국의 무역 갈등에 관해 언급했군요.
네, 브랜스테드 대사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블룸버그, CNBC 등 미국의 주요 경제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산 수입콩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대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어떤 경고를 했다는 겁니까?
네, 중국이 만약 미국산 수입콩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는 지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콩은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죠.
그렇죠.
예, 또 돼지의 주요 사료로도 쓰이고요. 현재 성장 중인 중국의 중산층이 즐겨 먹는 주요 식품이기도 한데요. 브랜스테드 대사는 만일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 보복 조치를 하면 이는 미국의 농부들보다는 중국의 일반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콩 수입의 1위 국가라고요.
네. 미국 전체 콩 생산의 약 3분의 1 규모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국은 또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또 소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콩과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아이오와 같은 중서부 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고요. 더불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브랜스테드 대사가 바로 이 아이오와주 주지사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브랜스테드 대사는 시 주석이 1985년에 허베이성 정딩현의 서기 자격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이 아이오와를 방문했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브랜스테드 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양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면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양국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보복이 답이 아니라 조화와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브랜스테드 대사가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도 지적했다고요.
네, 브랜스테드 대사는 양국 간의 불공정 거래의 사례로 미국의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과 중국의 위챗을 비교했는데요.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금지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위챗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브랜스테드 대사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갈수록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얼마 전 이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연간 최고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기술 이전 제한을 골자라는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현재 해당 부처들이 세부 품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도 바로 역공세에 나섰고요.
네, 중국 상무부도 바로 다음 날인 23일 웹사이트에 미국의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서 3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산 강관, 과일, 와인 등의 15%, 그리고 돼지고기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콩수출위원회 측은 29일 현재 중국이 미국산 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서 또 다른 무역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당국이 자동차나 항공 분야에 대한 관세 보복 대응까지도 거론하고 있다고 하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 중국은 농산물부터 항공기, 자동차, 반도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9일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예.
예,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중국은 미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서 미국이 무역 전쟁으로 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구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데이비드 설킨 보훈부 장관을 경질하고 백악관 주치의인 로니 잭슨 박사를 새 보훈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전 러시아 정보요원과 접촉했다고 특검 측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서 인터넷 소매업체 아마존을 공격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연방 보훈부 장관이 바뀌는군요.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설킨 보훈부 장관이 13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트위터에 로니 잭슨 해군 준장을 새 보훈 장관에 지명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물러나는 설킨 장관에 대해서는 미국과 재향 군인들을 위해 봉사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잭슨 박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보훈 장관직은 로버트 윌키 국방부 차관이 대행하게 됩니다.
네. 이 최근 몇 주 동안 설킨 장관이 교체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는데 결국 물러나게 됐군요.
맞습니다. 이 설킨 전 장관은 지난해 유럽 출장과 관련해서 구설에 올랐는데요. 아내를 동반하고 가서 관광과 쇼핑의 시간을 보내는 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보훈부 감사실은 또 설킨 전 장관 부부가 영국에서 열린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관람하면서 입장권을 공짜로 받은 것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설킨 장관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죠.
네, 이 윔블던 입장권의 경우 친구한테 받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련 상대로 드러났고요. 설킨 전 장관이 이 유럽 출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메일 내용을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설킨 장관은 논란이 계속되자 이 감사실 권고에 따라서 아내의 항공편 경비 약 $4,300를 정부에 배상했습니다.
네, 이 보훈 장관 교체 소식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갑작스런 설킨 장관 해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훈부 민영화를 위한 조처라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마크 다카노 하원의원 역시 설킨 장관이 보훈부 민영화에 반대했기 때문에 경질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보훈부 민영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설킨 장관은 보훈부 내 고위 임명직 관리들과 민영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킨 장관은 앞서 자신이 보훈부를 이끄는 동안에는 민영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신 재향 군인들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을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임명한 관리들은 좀 더 포괄적인 제도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외유 논란이 일기 전까지 설킨 장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설킨 장관은 지난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고요. 재향 군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 교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공화를 막론한 여러 의원은 설킨 장관이 보훈부 시설 현대화와 신뢰 회복에 이바지했다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이 설킨 장관 쪽에서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설킨 전 장관은 29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이 기고문을 실었고요. 이 워싱턴 환경이 혼란스럽고 파괴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더는 중요한 일을 해내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훈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민영화는 재향 군인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특정 인물과 기업의 혜택을 주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네. 자, 결국 보훈 장관이 그래도 바뀌게 됐는데 이 새 장관으로 지명된 잭슨 박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50살로 현재 해군 준장인데요. 곧 소장으로 진급할 예정입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로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한 경력이 있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부터 백악관 주치의로 일해왔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잭슨 박사가 언론에 큰 관심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일인데요. 지난 1월 잭슨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하다고 밝혔습니다.
That's why, you know, I put out in the statement, you know, that the president's health is excellent because his overall health is excellent. Are there a few things he could do to make himself a little healthier?
심장도 좋고 안경 없이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도 좋다고 말했는데요. 잭슨 박사는 가벼운 인지 기능 장애를 판별하는 검사에서 대통령이 만점을 받았다며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 상태가 또 관심을 끄던 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며칠 전에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란 책이 발간됐는데요. 일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 상태를 의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잭슨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발표한 건데요.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는 잭슨 박사가 발표 자리에서 지나치게 열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훈 장관 교체를 발표했는데 최근 이 백악관 참모진과 행정부 개편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새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보복 관세 문제로 견해 차이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물러나고 보수 성향의 경제평론가 레리 커들로 씨가 임명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바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HR 맥메스터 보좌관 후임으로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스캔들 관련 소식을 하나 살펴볼까요?
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캠프 측 관계자가 전 러시아 정보국 요원과 계속 연락했다고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측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뮬러 특검 측이 지난 27일 법원에 낸 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대선 기간에 트럼프 당시 후보 당선을 위해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는 공모가 없었다고 거듭 말해왔죠.
네, 전 러시아 정보 요원과 연락했다는 트럼프 캠프 측의 관계자 누굽니까?
네, 폴 매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장의 측근인 릭 게이츠 씨인데요. 게이츠 씨가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2016년 9월과 10월에 러시아 인사와 직접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네, 게이츠 씨가 연락한 이 전 정보 요원이 누군지는 밝혀졌습니까?
네, 뮬러 특검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A라고만 돼 있는데요. 언론은 우크라이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콘스탄틴 킬림니크 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킬림니크 씨는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가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자문으로 일할 때 고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 킬림니크 씨가 러시아 정보 요원으로 활동했다고 시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킬림니크 씨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게이츠 씨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게이츠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킬림니크 씨가 러시아 정보국 출신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검 측이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배경이 뭔가요?
네, 다음 주에 열릴 네덜란드 출신 변호사 이 알렉스 벤더주안 씨 재판과 관련이 있는데요. 벤더주안 씨는 매너포트 씨가 우크라이나 정부 일을 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벤더주안 씨는 게이츠 씨 그리고 문제의 전 러시아 정보원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시점을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달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네, 이 게이츠 씨 역시 유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게이츠 씨는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의 이 선거 대책 본부장과 함께 공모와 돈 세탁,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허위 진술과 공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매너포트 씨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마존이라면 세계 최대 인터넷 소매 업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을 공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마존이 주와 지방 정부에 충분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우정국을 이용해 배달하면서 미국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고 많은 소매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에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서 자신이 대선 전부터 아마존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왔다고 상기시켰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그동안 10여 차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존을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연방 우정국이 아마존에 적용하는 배송비가 너무 싼 게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이번 트윗이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전날 인터넷 뉴스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 때문인데요.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에 집착해서 뒤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독점 금지법이나 기타 기업 경쟁 관련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왜 이 아마존에 집착한다는 겁니까?
아마존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유한 친구들이 하소연한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 원래 부동산 사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존이 계속 성장하면서 기존 쇼핑센터와 이 상점 등이 망하고 있고 이들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부동산 업계 역시 허덕인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28일 아마존 주가가 4% 이상 폭락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아마존에 유감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아마존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저스 씨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신문이 가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해 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 트럼프 자선재단과 관련한 폭로 기사를 써서 언론계의 이 최고 권위의 상인 푸릿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베저스 씨는 지난 2013년에 이 워싱턴 포스트사를 인수했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 측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백악관에는 이 아마존과 관련해 특별한 정책안이 나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29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베저스 CEO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정책상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소매업체와 기존의 오프라인 소매업체가 동등한 세금을 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마존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우정국을 이용하면서 미국에 손해를 끼친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어떻게 사실인가요?
아마존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아마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낸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 2016년에 아마존이 4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물건이 다른 주로 배달될 때는 이 각 주에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이 관련 법이 많이 바뀌면서 아마존이 지금은 많은 주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정국은 아마존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지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전화해달라고 노래하는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구를 선회하고 돌아온 우주인 존 글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달 초 미국에서는 이 최초의 우주인 존 글렌의 유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가 또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과 인접한 메릴랜드 주에서 가족이 판매를 한 건데요. 시계, 양복, 우주복, 모자, 심지어 양말까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이 조종사 가죽 점퍼가 2만 7천 달러에 팔리는 등 뭐 몇 가지는 매우 고가에 팔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비싼 점퍼는 미 해병대 박물관에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존 글렌의 유품 판매가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건 주인공이 뛰어난 조종사이자 최초의 우주인 그리고 정치인으로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란 증거가 될 텐데요. 이 존 글렌은 어렸을 때부터 비행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네. 이 어려서부터 과학, 특히 이 항공과학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매우 강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성향은 그 뒤에 조종사, 우주인, 정치인 등의 삶 전체에 반영이 되죠.
예, 가정환경은 어땠습니까?
존 글렌은 1921년 7월 18일에 미국 중부지방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존 글렌, 어머니는 클라라 글렌입니다. 아버지는 수도관 수리업을 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 가정이었죠.
예, 아버지와 이름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 글렌의 정식 이름은 존 글렌 주니어, 즉 존 글렌 2세입니다.
예, 193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머스킹엄 대학에 진학한 존 글렌.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자 군에 자원입대를 했다고요.
네. 앞서 애국심이 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글렌은 일본의 보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학을 스스로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자원입대를 했습니다. 1942년에 해군 항공사관학교 후보생 과정에 들어가서요. 조종사 훈련을 받고 1년간 훈련을 받았는데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로 태평양 전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존 글렌은 남태평양 기지에서 모두 59차례 출격을 해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네. 2차 대전 후에는 한국전쟁에도 출전하게 되죠.
네. 1952년 한국 배치 명령을 받고 1953년 2월부터 전투기 조종사로 싸웠습니다.
이 한국의 공중전에서는 소련의 미그기를 격추해서 유명해졌죠.
1953년 7월 12일인데요. 글렌은 미그 15 전투기를 처음으로 격추했습니다. 이어서 7월 19일에 또 한 대, 7월 22일에 또 한 대 이렇게 격추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번 공중전에서 세 대의 미그기를 격추한 거죠.
예.
그런데 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격추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한국전쟁에서 그런 그 공적으로 이 두 개의 항공수훈 십자훈장, 여덟 개의 항공수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을 끝으로 전투기 조종사 복무를 끝냈지만 1954년에 다시 미해군 시험비행조종학교에 들어가서 이 테스트 파일럿 훈련을 받으면서 항공인으로서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자, 이처럼 뛰어난 파일럿이었지만 존 글렌은 우주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주계획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요?
바로 이 뛰어난 비행 기록으로 미 항공 우주국 나사는 1959년에 글렌을 미국의 우주 계획에 발탁을 했습니다. 미국 우주 계획인 머큐리 계획에 선발이 된 건데요. 이 머큐리 계획의 우주인은 글렌을 포함해서 7명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962년 2월 20일 존 글렌은 역사적인 우주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 두 명의 우주인이 짧은 탄도 비행을 하고 동물을 이용한 위성 발사에 성공을 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긴장되고 불안한 비행이었죠.
예, 드디어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럴에서 글렌이 탄 우주선 우정 7호가 강력한 로켓에 실려 발사가 되는군요.
자, 글렌은 차질 없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지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숨을 건 비행이었지만 글렌은 아주 침착하게 지상의 사령부와 계속 교신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글렌은 거의 5시간에 걸쳐서 지구를 세 바퀴 돈 다음에 지구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면서 잠깐 동안 교신이 끊겨서요.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갔지만 잠시 후 나는 무사하다 이런 글렌의 목소리가 들려서 사령탑은 환호와 박수로 축제 분위기에 쌓였습니다.
네, 드디어 글렌의 우주선은 낙하산을 펴며 바다에 떨어져 배로 건져 올려졌습니다. 글렌은 미국 우주 비행 사상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돌고 귀환한 거지요.
당시 소련은 핵무기도 갖고 있는 데다가 인공위성도 먼저 쏘아 올렸고요. 또 우주에서 미국을 계속 내려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를 선회하고 오자 미국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주 비행에 성공한 글렌은 미국의 영웅이 됐겠군요.
맞습니다. 미국 우주 개척 사상 기공식과 같은 비행이 끝나자 전국 여러 곳에서는 글렌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훈장과 표창이 쏟아졌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항공우주국 나사의 명예 서비스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존 글렌은 케네디 대통령과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돈독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케네디가에서 정계에서 봉사해보라는 권고도 나왔다죠.
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글렌에게 공직에서 봉사를 해볼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그 후 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네 차례 연임을 하게 됐죠.
상원의원 임기가 6년이니까 총 24년을 상원의원으로 있었군요. 자, 그럼 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정부위원회,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또 고령자특별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1978년에는 무기확산금지법을 위반했고요. 우주탐사, 과학, 교육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죠.
놀라운 건 존 글렌이 77세 나이에도 다시 우주여행을 했다는 건데 사상 최고령 비행기록이지요?
그렇습니다. 1998년 10월 29일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호를 타고 우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9일 동안의 비행은 사람의 나이가 우주여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또 앞으로 인간이 우주를 탐사하려면 우주에서 몇 년, 몇 십 년씩 살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요. 이런 실험은 꼭 필요한 것이겠죠.
We know older adults sometimes just sit and do nothing. And I think that's the worst thing they can do. They've had a lifetime.
존 글렌의 인터뷰 일부를 듣고 계신데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일생 동안의 경험, 교육, 직업 훈련 등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 글렌은 또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았다는데요.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인은 애니 글렌인데요. 오하이오주 콘코드에서 살 당시에 함께 놀던 소꿉 친구였습니다.
예.
글렌은 자서전에서 애니는 내 추억이 시작되는 때부터 일생 동안 나의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내 사랑이 극진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대학 교육에도 남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존 글렌 공공정책대학을 설립한 것도 한 예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존 글렌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미국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존 글렌은 2012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명예인 대통령 자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최초의 우주계획 비행 팀 중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존 글렌은 1916년 12월 8일 95세를 일기로 고향인 오하이오주에서 타계했습니다. 전설적인 우주인이자 상원의원 존 글렌은 워싱턴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립묘지 안장일이 2017년 4월 6일이었는데요. 이날은 부인 애니 여사와의 결혼 74주년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구를 선회하고 돌아온 우주인 존 글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 가족 또는 동료와 토론 중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죠. 이렇게 의견이 같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 이 표현을 직역하면 눈과 눈을 보다인데요. 생각이 같다, 의견이 일치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professor and I see eye to eye on this project. 우리 교수님과 나는 이 프로젝트에 관해 생각이 같아. We usually disagree on most things, but see eye to eye on this issue. 우리는 대부분의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생각이 같아. My boyfriend and I don't see a lot of things eye to eye. 내 남자친구와 나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My professor and I see eye to eye on this project. We usually disagree on most things, but see eye to eye on this issue. My boyfriend and I don't see a lot of things eye to eye. 오늘은 see eye to ey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노래하는 비욘세의 Love on Top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마약인 헤로인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대해 조직적인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국은 멕시코 시나롤라의 본거지를 둔 범죄 조직에 관련된 8명의 멕시코인들에게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은 호세 루이스 루엘라스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호엘 에프렌 루엘라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범죄단 단속법인 킹핀 법에 따라 마약 거래를 하는 범죄 집단이나 개인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그런 거래를 한 미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됩니다. 루엘라스 토레스의 마약 조직은 여러 세대에 걸쳐 멕시코의 시날로아에서 헤로인을 제조하고 이를 미국에 공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루엘라스 토레스의 조직은 이제 호엘 에프렌 루엘라스 아빌라와 그의 직계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은 돈 세탁과 루엘라스 토레스 조직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마약 거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콜로라도 연방검사실은 멕시코 국적의 루이스 루엘라스 토레스와 그의 아들 호엘 에프렌 루엘라스 아빌라를 지속적인 범죄 기업 운영, 마약 거래, 돈 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해외자산통제국은 2017년 5월 멕시코의 호세 루이스 토레스와 루엘라스 토레스 조직을 킹핀 법에 따른 중대한 해외 마약 거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2017년 4월 호세 루이스 토레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인도되길 기다리던 중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호엘 에프렌 루엘라스 아빌라는 현재 수배 중에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시걸 멘테코 테러와 자금 정보 담당 차관은 미국 내 헤로인 사용은 호엘 에프렌 루엘라스 아빌라와 그의 범죄 조직에 의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멘델코 차관은 이들이 위험한 마약을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들여오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마약 거래자들에 대한 표적 단속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